안녕하세요. 드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아니 나의 사명,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분명한 비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것과 같은 것이어야, 그래야 그 삶의 평탄한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주요 거점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 갈릴리 호수 주변을 빙 둘러서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동네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기 대부분을 이 가버나움 주변을 사역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약간 번화갑니다.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은 그곳에 가서 사셨는데,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가? 15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했죠. 이 스불론, 납달리, 또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 참 불쌍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역을 가리켜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왜 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땅, 뭐 이런 좋지 못한 어두운 표현을 썼냐 하면은 그 지역이 이방인들이 자주 침략해 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또 수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끝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도 그렇게 자주 힘을 쓸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이기도 하고, 그렇지. 이방의 갈릴리여. 분명히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인데, 별명이 뭐냐 하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인들이 자주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도 많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에 나사렛, 또뭐 그쪽 지역의 갈릴리 그쪽 지역을 무시했었죠.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이 나사렛이다라고 하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그 지역을 무시했었습니다. 아픔이 많은 지역이고 놀림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 주로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겠다, 뭐 이런 의미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춰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이 이름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가버나움 할때그 나훔, 아마 나훔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죠. 가버나훔, 그러면은 위로자의 마을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위로자의 마을. 성경에서 위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자.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로해 줄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위로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죠. 즉, 이 가버나움, 위로자의 마을, 이 말은 성령의 마을이라 그 말, 하나님의 마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참잘 지어야 돼요. 가버나움, 위로자의 마을, 즉 하나님의 마을, 성령의 마을. 여기에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회당에 누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34절에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귀신들이. 그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길을 보여 주셨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나와야 되고 구해야 되고 주님께서 보시면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죠. 모두가 끌어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죠.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보통 귀신 들리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불 속에 막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귀신이 막 상하게 하고 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상한 곳이 없도록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왜 떠나서 살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고 이것을 여러분 안다면은 예수님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딱 붙어 살아야 돼요. 딱 붙어 살면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에서 떠나 밖으로 나가면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기차가 레일이 깝깝하고 답답하다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 저 주님 안 떠날 겁니다. 주님 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그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광풍이 불어오면 막아주시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샘물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이 장모를 고쳐주셨죠. 근데 3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시몬의 장모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되죠.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라.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니까? 그 동네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누구만 고쳐주셨냐 하면은 나아온 사람들, 그들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만 위로를 받은 것이죠. 시몬의 장모는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곁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자들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죠.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나와서 엎드리고 구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 거꾸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부지런히 아뢰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아뢰어라 그랬냐면은 늘 구하라 그래서 자주 구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많이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는 방법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람들은 외면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거든요. 힘이 없고 바이러스 하나에도 걸리면은 골골거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손을 우리가 내밀면 딱 잡으세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가?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내 정욕대로 쓰려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또 내 욕심이 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떠올려 주시는 소원이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막 하니까 회복을 시켜주고 하니까 떠나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발걸음을 막고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떠받듭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그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떠나십니다. 왜 떠나시냐면 43절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 고침 받고 죄악 가운데 그늘다가 그대로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가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온전하게 된 이 정신과 몸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다니면은 사람들 사기치고 다니면은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가 그냥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나 다른 동네로 가야 돼.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함 받고 내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은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즉 내 모든 죄악을 씻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천국,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만날 수 있냐면은 전도하는 현장에서, 또 선교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어디에서, 어느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온 민족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하는 그 현장,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부모님이 계신다면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때가 되면 그분들 손을 딱 잡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겁할 것 같죠. 근데 되게 감동받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딸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치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딸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요,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천국 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을 한다고요. 용기를 내십시오.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 사람을 살리는 자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열매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내 남편, 내 식구들, 친지들, 친구들, 여러분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또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